오늘 다니엘 3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칠배에서 경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3절만 읽었지만 이 3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 3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수십 번의 설교나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법한 내용이죠. 또 찬양의 제목으로 사용된 본문이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찬양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옛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그 가사의 제목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선지서 중에서도 묵시 문학으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어떤 영적인 무용감, 무용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무용담을 다루고 있는 이후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기록들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말하며 묵시 문학으로 구분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영적 무용담 중에서도 세 친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금신상과 풀무불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삶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어떠한 나라였고 또 어떠한 왕이었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벨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에는 신의 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원은 고대 아카드어로 바빌루라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바빌루라는 단어의 뜻에는 혼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뜻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바벨탑의 그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의 사건과 좀 연관되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도 이 도시의 이름도 여기서 기원합니다. 갈대아의 수도였고 또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성읍에서 시작된 이 중심으로 건설된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다라는 거죠. 이 제국의 기원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성경 최초의 용사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로부터 시작된다고 어떤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서 이 제국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죠. 이러한 바벨론에 가장 번영한 시기의 왕들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바벨론 제1왕조 중에 또 유명한 왕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왕입니다. 바로 함무라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과 함무라비는 이 바벨론 왕국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큰 왕이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가 통치하던 때에 이 바벨론이 거대 왕국으로 또 거대 제국으로 성장하는데요. 이때 바로 유다가 이들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때 포로로 잡혀온 친구들,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포로 중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이 거대한 제국, 이 성 안으로 잡혀 들어올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역사, 지난 역사들을 잘 배워왔노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통치받았던 그때의 모습을 좀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애굽이라는 거대 도시에 노예처럼 살았던 그 당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던 그 역사를 분명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심정이 아마 굉장히 비참한 심정이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가장 영화롭고 번영하던 시기를 누렸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성벽이 바벨론의 도성이 두 배로 커졌고 바벨론의 성벽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바벨론 도시 안에 도로가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굉장히 부강했고 굉장히 막강했고 강력한 나라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이라는 이 왕국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이겠죠. 지난 주일에 이 저녁 7부 예배 시간에 박양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에 이 바벨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때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것을 좀 이렇게 자료로 참 참고하시면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하셔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거대하고 굉장히 웅장했기 때문이죠. 이 느부갓네살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공중정원이라고 하여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정원을 건설하였던 그때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쭉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면 이 바벨이라는 그 이름에서 풍겨지는 어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들의 번영에 대한 욕구, 또 웅장한 규모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생존을 위한 그 어떤 전략에 막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고 또 욕망의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중에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꽤나 유명한 드라마로 종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중기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이탈리아 마피아로 등장하여서 이제 어떤 한 거대 제국과 싸우는데 그 그룹의 이름이 바로 바벨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작가가 어떠한 의도로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드라마 안에서도 이 바벨이라는 그 그룹의 어떤 상징성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상징하는 도구로서 바로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들 때문에 벌어지는 무고한 살생들, 또 무고한 희생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시 속에서의 바벨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는 장면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 또 그가 추구한 생의 목적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간혹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의 모습, 느부갓네살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모습을 형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정보를 찾아보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과 또 이 신상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날의 길이로 환산하면 높이가 약 27m 정도 되고요. 또 넓이가 2.7m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오늘날 건물로 치면 약 한 8층, 9층 정도 높이의 건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벨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바알과 같은 뜻이고요. 이 벨이라는 신이 바로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라는 히브리식 마르둑이라는 신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둑의 아들이 바로 느보인데요. 그 느보라는 신의 이름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의 이름의 뜻에 이 느보 신이 들어가는데요. 느보 신이 국경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신들 중에 어떤 한 형상을 따라서 그 금신상을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왕위로 세워져 있을 그때에, 재위하여 있는 그 시기에 금으로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을 세운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자신이 왕위에 있는 이때에 이루어낸 자기 교만함,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다라는 거죠.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이만큼 되고 자신의 권위가,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큰 금신상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그 즉시 모든 이들에게 그 신상을 향하여 경배하라고 왕은 명령합니다. 그 금신상을 세우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의 그 내면적, 왕의 내면적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외면적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외면적 동기를 한번 살펴본다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명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멸할 것이야, 너희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권위와 자기의 어떤 명예를 더욱더 드높이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세운 것은 다니엘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한 이후에 드러났다라는 것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내면적 어떤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이 앞에 2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고 보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운 것이 바로 이 2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내용이냐면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꿈을 해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진짜 꿈을 해석할 능력이라면 그 꿈도 알아맞혀라 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꿈을 꾼 사람과 그 꿈을 준 사람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꿈을 준 이가 누구인지를 밝혀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니 당연히 그 안에 있었던 바벨론 안에 있었던 많은 지혜자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 오죠.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덕분에 왕은 앞으로 일어날 그 왕국의 변화를 듣게 됩니다. 변화의 내용,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은 서로 소통하면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는 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도 자꾸만 악으로 회귀하고 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귀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본능적인 무언가가 인간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과는 달리 그는 금신상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왕권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 과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자신의 신념과 또 그에 따른 그 실천이 이 꿈의 내용을 엎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느부갓네살에게는 투철하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거죠. 참 지혜이신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는 영적 소경의 상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운영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 매우 거대하고 큰 왕국이었던 이 나라, 이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수년 동안 성실하게 포로된 자로서 그 땅에서 가르치는 훈련을 받고 그 땅에서 가르치는 어떤 일상적인 일들을 경험하였던 바로 그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의 삶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귀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있던 시대에, 나라의 어떤 그 시대의 대세적인 흐름이라던가 또 어찌 보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막강한 그 힘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상에게 절해야 하는 이 경배의 시간과 대세적 흐름들을 거스르고 무릎 꿇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친구들의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그 순간들이 자신들의 삶의 위기가 될 수 있고 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긴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다방면의 지혜를 기반으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날을 준비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능력을 그들은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 앞에서 대답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그들은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외침, 왕 앞에서 말했던 이 고백, 그 당시에 그들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온전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과연 가장 어려운 고백을 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고백은 여러분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는 삶에 다가온 그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용기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삶에서 나타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현실에서 뿌리박도록 하는 것은 결코 어떤 거창한 순간들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사소한 순간들마다 내리고 있는 이 작은 결단들에 바로 그 믿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 앞에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왕 앞에서 그 대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그 순종의 대가는 어떠한 대가였습니까? 왕은 오히려 분노에 차오르고 왕은 오히려 그 불을 일곱 배나 뜨겁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을 강렬하게 더욱더 불에 타죽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진노한 왕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믿고 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풀무불에 뛰어들었다는 것에 그 영광스러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온전한 결론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온전한 현실이었음을 그들은 매 순간 매 삶에서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 죽음을 무릅쓰고 풀무불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이전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한 결론이었고 하나님이 온전한 현실이었다라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거운 이 풀무불,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답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대안도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 현실 속에, 그 현실을 산다는 그 처절함 속에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최선과 최고의 순종을 드린 자들의 이 고백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아주 멋있는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것이죠. 이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2차적인 어떠한 대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으로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간 그들이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보다 더 강한 어떤 재련 과정을 그들은 겪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아주아주 아주 뜨거운 이 풀무불, 아주아주 아주 그 뜨거운 불에도 부러지거나 꺾여지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게 서 있고 오히려 그 자리를 걸어 다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아무리 뜨겁게 불로 연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들,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들 중에 이 말씀을 언급할 때 왜 이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난 그 이야기만 부각시켜 드러내고 있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부담스러워집니다. 살아나야만 하니까, 그래야만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데반이죠. 그는 분명 믿음의 선포, 그는 분명 그 믿음에 근거하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다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습니다. 다른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사자굴에, 원형 경기장에 갇혀서 사자의 밥이 될 때에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 이 땅에서도 일어났었죠.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당 안에 가두어두고 문을 잠궈놓고 그들을 불태웠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놀랍게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었던 기적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내시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숨을 다하였죠. 결국 풀무불 가운데서 기적과 같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그 삶이 더욱더 값지고 더욱더 고귀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백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고백,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고백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순결을 지키겠노라고, 이방의 백성들과 섞이지 않겠노라고 그 이방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거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모든 정책과 그 질서를 분명 따라 행하였습니다. 다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어떤 거대한 전제, 어떤 거대한 원칙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그들이 채식을 선언하였던 것, 왕의 음식, 왕의 음식이 아니라 어쩌면 이방의 신들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또 오늘 이 내용처럼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어쩌면 그들은 그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 그 원칙을 절대 이것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큰 전제, 저와 여러분의 큰 원칙은 무엇입니까? 개인적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또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너무도 흐릿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한 그 원칙조차 갖지 못한 채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또 이방의 방법과 이방의 사상들을 강요받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아주 치열하게 싸워왔을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본래 이스라엘은 가늠의 DNA가 가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 하나님을 떠나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로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 땅에 그 나라가 커 보고 위대해 보이고 강력해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고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세력, 눈에 보이는 그 권력, 눈에 보이는 그 힘에 그들은 중심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주었던 그 중심, 그 모든 것은 결국 육체의 아무것도, 육체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너머의 세계를 보는 싸움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진짜는 육체와 영혼을 모든 것을 살리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이 금신상처럼 우리 눈앞에 떡하니 드러나 있는 놓여져 있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어떤 정신을 얽매이고 있는 그 어떤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들과 우리는 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미디어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도 그렇고요, 어쩌면 매 순간 또 매 시간, 매 분, 매 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씨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분별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결국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살았던 것처럼 세상에 포로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외형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모습은 정말 포로가 아닌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는 억눌린 자이지만 그 모습에서는 절대 포로의 그 억눌린 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들과 같습니다. 일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들, 만몬을 따르려고 하는 이 가치들이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포로로 삼으려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고 또 그 이끌림에 마음껏 취하라고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어떻게 판단하여도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이 옳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네 자신이 기준이 되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삭임들에, 이러한 일상의 문화에 스며들어 있어서 매일 반복되고 또 단조롭게 무덤덤하게 이 일상 가운데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분별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이것을 망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이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자꾸 여러분을 달래며 무릎 꿇고 타협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것, 여러분을 번민케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금신상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금신상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이 아닌 세상의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를 그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그러한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어떤 의지로가 아니라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를 귀히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싸울 용기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 불이 태울 수 없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현실이 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대로라면 신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안에 같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대부분이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 표현으로는 바르 엘라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분의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되어진 것처럼 신들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천사인지 혹은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그 풀무불의 불을 꺼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가 7배, 10배, 100배의 불을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불을 단순간에 끄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불 안에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비록 어렵고 때론 무섭고 두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생명이 지배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거대 바벨론 제국, 이 제국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살아간다면 비록 그것이 7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주님의 그 동행하심이 모든 두려움을 잠재울 때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나오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하셨던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라는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일의 결과로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자 비로소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3장 15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 세 친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너희를 건져내리가 나 말고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를 건져낼 신은 없다라고 단언하여 말합니다. 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느부갓네살은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과 교만에 취해서 이 풀무불을 마음 내키는 대로 조종할 수 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던 이 느부갓네살, 그 왕의 눈앞에 버젓이 살아있는 그 셋 친구들, 더불어 한 사람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묵도한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그 입술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세 사람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세 사람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밖에는 사람을 구원할 리가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그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사람이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낸 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낸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라는 이 거대 제국 안에서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